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보는데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인사말 전반과 관련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전반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과 은사를 풍성히 베풀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길 원하는 그런 인사말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오늘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황에 대해서, 두 번째는 보내는 사람, 세 번째는 받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고린도전서와 관련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역시 제일 중요한 상황은 은혜를 풍성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들을 다 문제거리로 만들어버린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은혜를 안 주셔서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막 귀한 은혜들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모든 은혜들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들이 감사 제목으로 삼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교회의 분쟁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고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10절부터 다음 주에 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고린도전서는 문제들을 병렬식으로 쭉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문학적인 구조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안에 분쟁이 있는 것, 뭐 송사가 있는 것, 간음의 문제가 있는 것, 먹는 것과 관련된 것 여러 문제들을 계속 연달아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같이 다 은혜를 받은 것들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혹은 은혜 받은 것들을 뒤집어서 문제거리로 만들어버린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풍성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지식이 모자라서 혹은 지식이 없는 사람처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에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또 뒤에 가면 베드로파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베드로가 실제로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 훌륭한 사역자들이 사역을 했는데 자기들이 성도들이 자기들이 더 탁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사역자들을 빌미 삼아서 분파들을 만들고 분열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또 하나님이 은사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이 있었고요. 결국 그래서 은혜를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린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현실은 고린도 교회만 그랬느냐?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구약시대 때에도 모두가 다 이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다 좋은 것들로 만들어주셨지만 그 은혜를 불순종의 도구로 만들고 다 진흙구덩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타락하는 그런 현실로 도망가버린 그게 바로 인간이 했던 행동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또 지금 나오는 고린도 백성들, 고린도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잘 감사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잘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이 편지를 쓰는 분위기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10절부터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내용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이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조금 낯선 혹은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마땅할까? 당연히 꾸지람하고 책망하고 조금 더 과하게 나아가면 심판을 선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 인사말을 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한다.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인사말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두고 책망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책망을 했을까요? 어떤 패턴으로 책망을 했을까요? 뭐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책망을 했겠습니까? 불보듯 뻔하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쳤을 것이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책상을 집어 던졌을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다 흘려버린 이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여기에 논리적으로 잘 맞게끔 대응을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꾸지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으로, 부드럽고 친절한 뉘앙스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뭐 그렇지 않지만 불과 우리나라도 뭐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신분제 사회여서 양반과 상놈이 있잖아요. 양반이 잘못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XX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양반이 잘못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상놈이 잘못하면요. 이 호로 자식부터 시작해서 뭐 오만잡단 욕을 하고 두들겨 패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바울이 살던 당시도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누가 어떻게 잘못했느냐에 따라 또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후서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문벌이 좋거나 아니면 학식이 있거나 집안이 좋은 사람들 없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당수는 노예들이었고 많이 못 배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사회생활하면 다 어떻게 대우를 받았느냐? 아래 것들로, 하층민들로, 천한 것들로 대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뭔가 좀 잘못하면 빰따기를 걷어붙이고 올려붙이거나 아니면 매질을 하거나 욕설을 듣거나 이게 다반사인, 다반사. 여러분은 뭐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더 험한 세상에서 살으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에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 때부터 뭘 잘못하면 선생님이 얼마나 뺨따귀를 때리는지 또 야구방망이로 후드려 패는지 선생님이 맨날 그렇게 두드려 패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가난한 동네와 부자 동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랬다가 부모가 난리를 치니까 가난한 아이들이 사는 동네 가면 후드려 팹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이 성도들이 밖에 나가면 그냥 다 뭐 조금 잘못하면 욕지거리 듣고 매질을 당하고 막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고 이게 익숙해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회적 신분으로 놓고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제대로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랫사람 대할 때에 천하 사람 대할 때에 함부로 대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게 익숙한 분위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비록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가 있지만 명확하게 죄가 있지만 세상에서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못하면 이렇게 대해. 근데 사도바울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대해. 사도바울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대할 때에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도로 대하는 거예요. 비록 잘못했어도 그 정도 잘못이면 세상에 나갔으면 저건 정말 국물도 없다 싶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잘못을 꾸지람하고 책망할 때에 어느 정도로 어떤 모습으로 책망할 것인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에 이 점을 항상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항상 늘 문제거리가 되는 것인데 맨 마지막에 고린도전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기도 하고요. 지금 처음에 생각해 봐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 모든 내용들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바울이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에 그러면서 물론 내용은 꾸지람과 책망이지만 이 권면을 들으면서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참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허물을 지적할 때 참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의 허물을 지적할 때 그것도 듣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누가 자기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가 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 안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이 내 잘못을 뭐 이렇게 너는 이걸 잘못하잖아, 저걸 잘못해서 이렇게 지적하면 속에서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은 지는 뭐 얼마나 잘나고 대단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아, 주님께서 저 사람을 보내셔서 내 허물을 들춰내시고 나를 참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참 사실은 책망을 들었을 때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어땠느냐? 그랬는지 저랬는지 모르지만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결국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이 권면을 듣고 나중에 아, 우리가 분열했던 것이 잘못했습니다. 분쟁했던 것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팝을 만든 것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던 사람 배려하지 않은 것이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랬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두 가지가 참 불행한 것 같아요. 하나는 부드럽게 권면했지만 그 부드러운 권면을 들었던 사람들은 온전하게 회개하거나 아름다운 반응을 하지 못했던 거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냐? 사도가 성도를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 대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그래야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전서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내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 꾸지람하는 내용들, 죄를 졌던 내용들이니까요. 근데 이 내용들을 생각할 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이렇게 불순종으로 다 흙탕물로 바꿔버린 것이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마치 뭐 이렇게 한 구석으로 몰아놓고서는 잡아 죽일 듯이 그렇게 권면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듯이 성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권면을 했다. 책망과 꾸지람이지만 그렇게 권면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마음들을 고린도 성도들이 품었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은혜 받을 때에 늘 순종하고 더 큰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른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고 권면하려고 할 때에 부드럽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누군가의 꾸지람을 들을 때에 달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곧게 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되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불순종하는 생활을 하여도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그 은혜를 귀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권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권면을 통하여 누군가가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는, 또한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상처 입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럽고 넉넉한 마음 참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모저모로 말씀하시고 우리 허물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고침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